예, 무슨 영화 보셨나요? 서울딸 편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그 설문조사 참여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산사춘님이 아트나인에서 위대한 독재자 관람하셨네요. 읽어드리죠. 찰리 채플린의 1940년 영화입니다. 요즘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몇 편이 재개봉을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영화라 제가 따로 글을 쓰기도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연설 중 일부를 옮겼습니다. 우리 인생은 충분히 자유롭고 아름다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잃고 말았습니다. 탐욕이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키고 이 세상을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고 우리에게 불행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을 이뤘지만 우리 자신은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계 문명은 우리에게 결핍을 가져다 주었고 지식은 우리를 냉담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가슴으론 거의 느끼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계보다 인류애가 더욱 절실하고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비참해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나 봅니다. 찰리 채플린은 진정한 영화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무려 75년 전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죠. 채플린의 다른 영화들을 볼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개봉한 몇 편의 영화는 시간이 볼 때마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말로 이렇게 써주셨네요. 잊지 말아주세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산사춘님이 보신 찰리 채플린의 영화 위대한 독재자였고요. 자, 금비언니님이 써주신 거 두 개 계속 읽어볼까요? 영화 닥터 봤습니다. 김창완님이 나오시는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오신 걸 봤는데 주로 전문직종의 약간 부패하고 뭔가 유들유들한 그런 느낌의 캐릭터. 여기서는 사이코패스 성형외과 의사로 나오시네요. 뭐 캐릭터 소개를 굳이 할 필요까지도 없는 영화지만 그냥 이 영화는 병맛이에요 라고 감상평을 남기기도 좀 그래서 그래도 영화는 병맛이네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굳이 영화를 봤는데 왜 하필 이런, 그냥 영화를 봐서는 안 되는 이유 100가지 뭐 이런 보고서라도 쓰고 싶은 기분,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공포영화 알포인트 보셨다고 써주셨네요. 어제 TV에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섭네요. 귀신이 우어하면서 나오지는 않는데 좀 오금절인 긴장감을 계속 느끼면서 봤습니다. 게다가 감우성님 얼굴이 뭔가 젊음젊음해서 보는 내내 기분도 좋았습니다. 근데 다 보고 나니 계속 생각이 나네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피떡이 돼서 나오는 귀신 처녀 영화들보다 훨씬 강렬하고 좋습니다. 새벽에 계속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데 흠이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희 방송이 이거 알포인트도 했었죠. 공포영화 특집으로. 근데 다 사라져버렸죠. 지금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올 여름에 다시 한번 ER 코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비 언니님이 보신 알포인트, 그 다음에 닥터, 둘 다 공포영화를 보셨네요. 공포영화를 자주 보시나 본데요. 저번에 불신지옥도 금비언니님이 추천해 주셨던 것 같고. 자, 금비언니님 댓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제 댓글입니다. 우아한 세계 감상. 신의 21 송강호 특집 인터뷰 소식을 그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뭐 이 영화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저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까는 이유도 충분히 수긍이 가더라고요. 아버지의 삶을 건달에 투영해서 좀 더 극적으로 보여준 셈인데 국제시장이 옛 세대 아버지의 애환을 그린 거라면 우아한 세계는 현세대 아버지를 그린 것이겠죠. 그러나 우아한 세계 속 아버지는 회한 혹은 심하게 말하자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표시하거나 가족과 살갑게 함께 지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가족들을 그리워할 뿐이죠. 이것이 회한인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옛적부터 자신을 보살펴준 회장님에게 충성을 하지만 결국 그 회사와 그 회장님은 그런 충신보다 자신의 혈육을 더 우선시하게 되죠. 이게 우리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겪는 서러움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영화 속 여성은 지나치게 아버지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존재로만 그려주고 있습니다. 딸과 아내가 나오는데 철없는 딸은 그렇다 쳐도 젊은 때부터 아버지의 고생을 함께 나누어 온 아내마저 현재 아버지의 괴로움과 서러움을 보듬어 주긴커녕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을 분리시키려 하죠. 왜냐하면 그가 나머지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영화 속에서 이 모습을 지나치게 매몰차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내면적으로 조금이라도 고뇌하는 모습을 이 영화가 담았다면 이런 아쉬운 감상은 들지 않았을 테죠. 또 조폭물이냐? 라는 비아냥이 개봉 당시에도 있었고 극 중에서 건달인 아버지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건달 자체를 미화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 내용상 참신한 면도 있었고 마지막 씬에서 송강호가 우는 장면만으로도 건달 미화는 좀 비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혼자 남아서 라면 먹으면서 질질 짜는데 이런 건달 되고 싶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우아한 세계입니다. 제가 또 신은 죽지 않는다. 신은 죽지 않았다. 봤습니다. 미국에서 흥행하고 논란을 낳은 기독교 영화. 신을 부정하는 철학 교수와 법대를 지망한 한 기독교 학생 사이 신의 존재를 두고 논쟁을 벌인다는 내용인데요. 중간중간 다른 인물들, 뭐 신이 구원해 주길 바라거나 신의 섭리를 행하거나 신을 철저히 부정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마다의 에피소드로 첫 번째 에피소드인 그 교수와 학생 사이 논쟁을 간접적으로 영화상에서 이제 보조해주고 있는 거죠. 애시당초 토론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반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웠고요. 그리고 강박적으로 신의 존재를 설파하려는 듯한 영화 연출에 참 불편했고 제가 보수적인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이할 정도로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이게 B급 영화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또한 사람의 감정이 거세된 전도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이 영화보다 차라리 이창동 감독의 밀양을 더 기독교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밀양은 어쩌면 어떤 이들에겐 신은 죽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반대로 절대자에 대한 그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신교인들은 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신은 죽지 않았다를 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참으로 염려스러운 장면이 두 개 있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그 교수가 그 신은 없다고 막 말했던 그 철학 교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살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 속 다른 인물들 중에 목사와 선교사가 마침 우연히 혹은 신의 섭리로 그 근처에 있게 되었는데 죽어가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교수에게 신을 받아들이고 평안하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하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종교적으로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교수는 결국 신을 받아들인 채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목사와 선교사가 웃습니다. 신을 받아들이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확신하고 웃은 거죠.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웃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이 천국에 갔다는 거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 기쁜 일이지만 당장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또 다른 장면은 이제 복음성가를 락풍으로 연주한 장면입니다. 저는 뭐 락은 사탄의 음악이야 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락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복음성가 뭐 쉽게 말하면 뭐 현대식 찬송가를 락풍으로 연주하느냐 힙합풍으로 연주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음악이 무엇을 담고 있고 듣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환호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사람들과 연주자들은 신을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신나는 분위기에 환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현대 기독교의 문제 아닐까. 많은 현대 복음성가는 이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타령이죠. 그런데 신이 없는 인류를 향한 신의 행위가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 사랑 그것은 대중가요와 다를 바 없다. 뭐 개인적인 종교 간에, 그러니까 보수적인 종교 간에 입각해서 비판적으로 봤던 두 장면이고요. 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비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그리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영화였다. 그렇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제가 한번 감상해 봤고요. 자, 머리의 꽃님이 또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4월 24일날 써주셨는데요. 읽어드리죠. 강신혜님,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감상글 올려주시고 녹음 올려주셔서 잘 보고 들었습니다. 항공주 다시 올려주셨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서늘한, 착잡한, 그러나 잘 만든 영화였습니다. 사실 영화를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보려고 찜해놓고 준비해놓은 것들은 많았는데 이번 달은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나이트 크롤러 봤습니다. 제이크 질렐할이라는 배우가 사실 생소했는데요. 본인의 인생 연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욕심과 집착과 약간은 소시오패스적인 인물의 다면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톤과 눈빛까지도 인물에 딱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만들어지는 이면의 추한 작업들이 꽤나 현실적인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요. 다만 영화가 조금 더 나아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악한 언론과 뉴스 생산 과정의 부조리함들을 더 깊게 다루던지, 아니면 주인공이 속물적으로 성공에 집착하는 과정을 좀 더 깊게 극적으로 그리던지 했어야 했을 것 같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깊이에서 멈춘 듯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훌륭한 연기가 어우러진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나이트크롤러 써주셨고요. 위플래시도 써주셨네요. 개인적으로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지라 우선 음악 몰입도가 훌륭해서 좋았습니다. 락 드럼과 달리 재즈 드럼이 갖는 그 묘한 이끌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길지 않은 러닝타임에 음악으로 꽉 채워놓은 것 같아 스릴러 보듯이 시종일관 긴장하면서 봤습니다. 여러 평들에서 엔딩 장면이 애매하다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는 그냥 이대로 끝나버린 엔딩이 나름 괜찮았다고 봅니다. 이 영화는 어떤 스토리를 전해주는 의도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광기를 음악에 담아 표현하고자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시간이 작년 4월에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기조차 미안한 시간들입니다. 다시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머리꼬님 4월 24일날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나이트 크롤러 위플래시 좋게 보셨다는 그런 감상평을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패닝님도 오랜만에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써주셨습니다. 1부에서 박희균님의 트위터를 소개해드렸는데 같은 분이죠. 블로그에서는 아메리칸 스나이퍼 보고 써주셨는데요. 4월 25일날 써주신 거 처음부터 읽어드리죠. 오랜만이죠. 크크. 트위터는 자주 안 하다가 어벤져스2에 대한 평이 다들 호평이길래 홧김에 재미없다고 트윗을 남겼었는데 그 글을 리트윗하실 줄이야. 하하하. 최근에 바빠서 이렇게 글로도 정리할 새가 없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강신혜님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영화 페이지에서 감상평을 봤는데 저와 많이 겹치더군요. 우선 2월 아메리칸 스나이퍼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연출이라거나 연기에 실망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아니라서 실망했다는 말입니다. 반전과 애국이라는 메시지 또한 다른 분들도 잘 캐치해 주셔서 이것은 넘어가고요. 연출과 연기는 좋았어요. 크게 흠잡을 만한 부분도 없어 보이고 전장과 현재를 오고 가는 편집 방식도 괜찮았거든요. 소재가 전쟁, 전투, 그 중에서 스나이퍼. 그러나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미국과 동일시하는 크리스 카일, 남자 주인공의 시선이겠죠. 텍사스 지방의 한 목동 청년이 테러 이후 어떻게 이라크 시민들에게 총풀이를 견유해 되었나. 그러나 이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꺼림칙했다고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미국의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양과 늑대, 그리고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는 양치기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3자가 보기엔 미국이 테러를 당한다고 해서 양측이 개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의를 애국심으로 에워싸고 있다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실망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떠한 큰 주제, 특히나 국가 이야기를 할 때 반대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스케치 형식으로 그리고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전쟁터에 나간 자국 시민들도 전쟁에 대한 피해자다 라는 반전 메시지가 엄숙한 단어 하나를 간과하고 있어서 반쪽짜리 영화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엄숙한 단어 하나는 바로 미국의 성찰 혹은 반성이겠죠. 테러로 자국 국민들이 죽자 미국은 뉴욕보다도 작은 나라에 십자포화를 날립니다. 그들의 희생도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나라 전체를 숙대밭으로 만드는 그들의 자행이 정녕 애국심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선행될 수 있는가. 아버지의 깃발,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그랜토리노라는 영화 이력과 메시지를 생각한다면 더욱더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거장이기도 하며 굵직한 메시지의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 오셨는데 이런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영화를 보고 나선 이상한 당혹감이 앞섭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브리 스튜디오에 있는 그 여러 감독들도 있잖아요. 반전,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하는 그 메시지를 담을 때 일본이 겪었던 그런 전쟁 참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그런 전범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피해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일본이 피해 준 것을 영화 속에 담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동안에 지브리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도 좌파라고 손꼽히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민족적인 한계이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일본 민족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인 이 이스트우드 할아버지도 그렇고 일본 사람인 미야자키 하야오나 뭐 그 밖에 지브리 감독도 그렇고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인 한계 그런 것을 인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준 그 상대방을 더 깊게 생각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랜만에 찾아오신 패닝님, 아메리카 스나이퍼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보시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월 25일날 커틀버드님도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또 오랜만에 찾아오시는 분들 감상평을 연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놀러왔습니다. 저는 연초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 뒤 이직을 결심하고 나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볼만한 영화들이 없더군요. 화장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은 것이 거의 한 달 만이었으니까요. 강시대님의 화장편 방송은 아껴둔 뒤 영화를 본 후에야 들었답니다. 영화에 크게 실망한 뒤였는데 방송을 듣고 제가 너무 편협한 사고로 이 영화를 감상했던 것이 아닌지 반성했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아유,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셔서 제가 몸도 빠를 모르겠네요. 화장을 써주셨는데요. 화장 보시고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먼저 커틀버드님 감상평부터 읽어드리자면 일단은 만듦새 자체의 실망이 컸습니다. 촌스러운 연출과 자기적인 대사, 영화의 맥을 뚝뚝 끊는 음악. 이 음악을 김수철 씨가 맡았는데 저도 음악은 좀 이게 좀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계속 읽어드리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배경을 대사로 처리하는데 그것들이 너무너무 어색했습니다. 특히 딸의 대사들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배우들을 데려다 그들의 머릿속을 너무 친절하게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과잉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화장실에서 오상무가 몸을 가눌 수 없는 아내를 씻겨주는 장면 하나로도 이 영화는 가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영화 전체가 이렇게 절제되어 만들어졌다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떠나지가 않네요. 전체적으로 너무 산만하고 과잉되어 있다. 그런 평가를 커틀버디님 해주셨고요. 비교 감상으로 다른 두 분 트위터에 써주신 걸 읽어드릴게요. 연수킴님께서 마음속 늙지 않는 욕망은 은교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문에 짧지만 강렬했던 단편보다 풍부한 시선과 끊는 마음으로 격한 욕망의 번뇌를 펼쳐낸 임건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시선으로 품는 외유내욕한 욕망의 탐이 긴 여운으로 영정된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연두님도 써주셨네요. 4월 20일 화장 좋게 봤습니다. 흥미를 기대하고 보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보고 나서 두고두고 여운이 남는 영화가 좋은 영화 아닌가요? 물론 한 방으로 즐거움을 주는 영화도 필요하지만요. 와이프 몸이 보여지는 건 사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되고요. 젊은 여성의 몸은 설정이나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촬영 자체가 생으로 했다는 느낌이며 그닥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촬영을 달리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웠죠. 저는 원작을 읽었기 때문에 여자의 병든 몸, 이미 여성성을 잃은 마른 장작 같은 몸, 한때 사랑을 나눴던 여자의 은밀한 곳을 똥오줌 처리하고 기저귀 갈아주는 남자의 마음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영화 속 묘사가 좋아요. 제가 방송에서는 그 화장편 방송에서는 제가 빼먹었던 것 같은데 그 과거 회상신에서 그 아내가 죽기 전에 그 안성기 씨가 비아그라 약 같은 걸 먹고서는 그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그때 아내가 굉장히 좀 절박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성욕에 대해서 절박하다는 게 아니라 이 남자를 잃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안성기는 어떤 욕망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아내를 위해서 그냥 그런 좀 느낌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슬픈 장면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안성기 씨가 김규리 씨의 그 야한 몸을 알몸의 김규리 씨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신도 나오고 슬픈 장면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장면만으로도 이 영화가 다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읽어드리죠. 저는 임건택 감독의 영화는 조금 2%가 모자라도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느껴져서 관대하게 보는 편입니다. 영화 달빛 길어 올리기도 참 좋게 봤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봤는데 남편은 김규리 나체 보고 매우 좋아하던걸요. 그 장면이 좀 더 길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자 화장 비교 감상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세레나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브래들리 쿠퍼하고 제니퍼 로렌스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거 비교 감상해볼게요. 연수킴님께서 써주신 게 있습니다. 지독한 사랑이여라. 재와 연무로 벌목되어 황폐해져 버리는 사랑의 파멸. 이 영화는 두려움조차 살려두지 않는 광기의 사냥터. 두 배우의 숨통 조이는 케미에 중독될 지경.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영화 봤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읽어드리죠. 브래들리 쿠퍼와 제니퍼 로렌스가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 이어 또다시 연인 사이로 나옵니다. 정확히는 이번엔 부부. 미국 대공황 시기 벌목업자인 쿠퍼가 비슷한 가업을 가졌던 로렌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 감독이 수잔의 비루라는 분인데 2011년 이너 베러 월드로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분이랍니다. 전반부는 참 그럴듯하게 전개되는데 중반을 지나면서 이야기와 감정이 산만해지고 결국 말도 안 되는 끝을 보여줍니다. 제니퍼 로렌스가 맡은 여자 캐릭터가 참 이상적이었을 수 있었는데 전반부에서 참 대범하고 당찬 여성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이런 여성 캐릭터는 참 오랜만입니다. 자신만의 주관이 또렷하고 애초부터 남자에 대한 꿀림이 전혀 없죠. 아버지 밑에서 벌목 관련 일을 해오며 성장했기 때문이겠지만 아픈 과거 때문에 타인에게 뭔가 틈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하튼 참 매력적이었던 캐릭터인데 역시 제니퍼 로렌스가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그러나 중반을 지나면서 영화가 여주가 우연한 사고에 잠깐 휘말려서 뱃속에 아이를 잃은 뒤부터 여주의 당당함과 배포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때 영화는 여자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잠깐 느린 전개를 보여주는데 이때부터 상당히 지루해졌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 캐릭터를 우연한 사고로 잃어버렸다니. 남자 주인공의 친구들 혹은 부하들이 연이어서 남자 주인공을 배신하게 되는데 동기 설명이 전혀 되지 않고요. 뭐 돈 때문인 걸로 나오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가 감정이나 사건을 그대로 전시하기보다 생략하는 멋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긴 하지만 중요한 변계점을 관객에게 설명하는 친절함은 좀 없지 않느냐. 인상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사랑을 속삭일 때 I love you so much 라고 합니다. 보통 그냥 I love you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이야기가 중반부쯤에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 사고로 가족을 잃고 그 이후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가슴 아픈 결심을 깨버릴 정도의 사랑 고백이니 저런 문장이 나올 법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좀 그런 좀 이상한 생각을 좀 해봤고요. 중반을 지나면서 남자 주인공이 혼의 자식에게 눈이 돌아가면서 여자 주인공은 그냥 짧게 I love you 라고 대사가 줄어들게 되죠. 소설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는지 아니면 연출이 엉망이라서 주인공 둘의 심리를 제대로 묘사하지 못한 탓인지 하여튼 뭐 이번 주 녹음작을 찾다가 보게 되었는데 정말 실망했고요. 제가 이 당시에 정말 녹음할 영화를 찾지 못해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비교 감상 해봤습니다. 세레나였습니다. 자, 커틀버드님의 댓글 읽어드리죠. 질투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흑백 프랑스 영화고요. 누벨바그 영화들을 아끼는 개인적 취향이 많이 작용한 탁도 있겠습니다만 고요하게 흘러가는 평범한 사랑 이야기의 울림이 꽤나 컸습니다. 영화는 감독인 필립 가렐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감독이 어릴 적 본 아버지의 사랑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감독의 아들이 연기합니다. 그들에게도 의미가 있겠지만 관객으로서도 이런 작품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감독의 아들이자 영화의 주인공 루이스 가렐은 몽상가들을 본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유분방한 테오를 연기했죠. 뭔가 좀 3대에 걸친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인데요. 감독의 아버지 그 이야기 그 사랑을 감독의 아들이 연기했다. 이거 좀 묘한데요. 영화는 시처럼 담백하게 그렇지만 깊이 있게 사랑의 간극과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담아냅니다. 여운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질투였고요. 그 다음에 엘리노 릭비도 써주셨는데요. 힘과 허를 잇따라 관람했습니다. 댐은 보지 않았고요. 이게 엘리노 릭비라는 영화가 세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자의 시선, 여자의 시선, 그리고 그들의 시선 이렇게 해서 세 편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읽어드리죠. 7년의 연애가 끝나고 방황하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다른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남자는 현재를 묵묵히 걷습니다. 사라진 아내를 집요하게 쫓으면서도 중요한 선택들을 하며 지난 과거를 정리하고 한 발짝씩 내딛습니다. 여자는 자리에 서서 내내 고개를 돌립니다. 남자를 떠났지만 상처와 추억이 내내 발목을 붙잡아 한 발을 떼는 것도 힘겨워하죠. 같은 상황에서 둘의 대화, 표정, 메이크업, 옷차림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런 게 참 재밌더라고요. 같은 사건인데 그것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기억되고 다르게 표현되는 거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저는 같은 말인데도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도 하죠. 다른 감정은 다른 기억을 만들고 결국 다른 길을 걷게 합니다. 서툰 방황 속에서 엇갈리는 남자와 여자의 감정이 낯설지 않아 더 안타까웠습니다. 영화에는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런 면면이 워킹 타이틀의 영화들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워킹 타이틀이 영국의 그 영화 제작사인데, 뭐 노팅힐, 그다음에 아 최근작이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뻔하지 않은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죠. 사랑 이야기들을. 세심한 감정 연출이 매우 탁월한 영화였습니다. 아 영화 내내 명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인지 어느 하나도 기억에 남지가 않네요. 몹쓸 기억력. 어벤져스의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저는 극장을 찾는 일이 또 뜸해지겠네요. 요즘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몇몇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조만간 그 영화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5월절 페이지에도 좀 찾아와 주시고요. 커트버드님. 이틀에 한 번씩 영화를 보시니까 아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시네요. 자, 엘리노어 릭비 비교감상 연수킴님께서 트위터로 써주셨네요. 남자 편을 보신 것 같아요. 모호함으로 답답하기까지 했던 서로의 거리를 마침내 좁혀가던 그 남자 그 여자 편을 비로소 보듬게 만드는 추적의 접점에 퍼즐이 맞춰졌다. 스토킹하던 릭비를 따라다니며 제발 뭐라 말해주길 바라는 이 남자의 사랑이 찡하다. 참 아름답다 이 영화. 아, 두 분이 아주 호평을 해주셨네요. 이거 VOD 나왔지 않았을까요? 엘리노어 릭비. 혹시 이런 좀 잔잔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 보고 싶으신 분들 검색해서 VOD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커틀버드님께서 질투도 감상평 써주셨고요. 이미테이션 게임 제가 보고 썼습니다. 이미 영화 페이지 쪽에 많은 청취자분들의 호평이 있었죠. 그 덕에 저도 찾아봤습니다. VOD 4,000원 매우 몰입해서 봤고요. 워낙 제가 그 천재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중적인 재미가 그리 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천재 이야기에서 관객 어쩌면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우리 관객을 옥죄며 찝어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를 그 인물의 천재끼로 통쾌하게 깨부수며 만인과 역사를 납득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관객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적자면 대리만족이죠. 이 영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통쾌함은 그리 크지 않더군요. 어쩌면 비극적인 결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세 가지 시간 축으로 전개됩니다. 학창시절, 비밀요원 시절, 전쟁 후 모습. 회상신이라기보단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 시간축을 자기 판단하에 섞어서 보여줍니다. 이게 좀 산만해 보이더군요. 물론 남자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개들이었지만 영화 끝까지 섞어서 전개됩니다. 어쩌면 남자 주인공에 대한 관객의 관심과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마치 추리극에서 범인의 정체를 드러내듯이 그런 흐름일 수도 있겠는데 비밀 요원 시절과 전쟁 후의 모습 구분이 잘 안 가서 저 개인적으로 좀 헷갈렸고요. 비밀 요원 시절에서 남자 주인공은 다른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학창 시절 때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뒷받침해 주죠. 어려서부터 원래 그런 성격이다라는 걸. 이때 키라 나이틀리를 통해서 다른 동료들이 남주의 목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친해지는 방법 등을 전수받습니다. 이 효과를 영화는 중반부에 톡톡히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그토록 반목하고 거리를 두던 동료들이 사과 한 개와 시덥잖은 농담 한 번으로 아주 끈끈한 전우가 되어버립니다. 좀 이상했고요. 심지어 남주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한 동료에게 털어놓기까지 합니다. 캐릭터들의 관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데 저처럼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들의 유대의 관계가 영화 후반에 크게 기능하고 저는 이들의 유대 관계가 영화 후반에 크게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아쉬웠고요. 보통 천재 이야기는 천재 혼자가 지지고 복구하는데 이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천재가 천재로서 번뜩이는 뭔가를 보여주고 말할 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천재적인 것이구나 라는 쾌감을 영화 속 다른 인물들처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게 뭔 얘기지? 쟤네 왜 놀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컴퓨터에 집어넣는 연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전에 뭔가 깨닫는 부분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큰 깨달음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 반면에 좀 인상적인 장면도 둘 있었습니다. 후반에 남주가 키라 나이틀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녀와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여자가 이제 거절하죠. 자신의 성적 취향을 밝힙니다. 그래서 남주가, 그래서 우리 관계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상관없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친구잖느냐, 그것만으로도 만족이다 라는 식으로 다시 거절합니다. 우리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자, 그런거죠. 이때 남주는 난 그렇지 않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은 사실 좀 독특한 관계이긴 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그녀를 여성이 아닌 재능있는 인재로 보았고, 그녀도 그런 남주를 남녀 사랑을 넘어서 동료적인 그런 사랑으로 보듬었죠. 여하튼 남주는 이때 자신을 이해해준 단 하나의 친구 크리스토퍼 이후 또다시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만난 건데, 그 설렘과 기쁨, 당혹감, 사랑 등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결말 흐름인데요. 그렇게 똑똑했던 양반이 간단한 십자낱말 풀이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죠. 이때 키이라 나이틀리가 와서 비참하게 망가진 남주를 다독이면서 격려합니다. 당신 덕에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다들 죽은 목숨이었겠지 라는 뉘앙스의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의 중요 인물들이 내뱉었던 대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때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지 라는 대사를 내뱉죠. 이 대사는 좀 중요합니다. 의미가, 이 대사의 의미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대사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리고 혼자 남겨진 남자 주인공은 불 꺼진 방,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등을 보인 채 들어가고, 영화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자막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흐름과 선택이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적이었고요. 뭐랄까, 더 비참하게 되기보다는 자신이 자신의 모습으로 남아 있고 싶다, 그런 감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하여튼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연기도 참 인상적이었던 영화이기도 했고, 청취자분들의 추천에 감사라고 제가 써놨네요. 제가 본 이미테이션 게임, 청취자분들이 아주 추천해 주셨던 영화였습니다. 제가 자유의 언덕 보고 써놨네요. 홍상수 감독의 최근작, 일본 배우 카세료와 문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봤습니다. 이거 청불인데요. 청소년 관람불과. 왜 청불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드신에서 쩝쩝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인지 하여튼 뭐 잘 모르겠고요. 카세료 씨가 이제 권이라는 여자에게 남긴 편지 내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권이 편지를 한번 바닥에 떨어뜨려요. 그 때문에 편지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인데, 그 여러 장인 편지 순서가 엉망이 되고, 따라서 영화의 시간은 뒤섞입니다. 각 장면의 이유가 다른 장면으로 해결되죠. 어찌 보면 액자식 구성인데 결말에 스스로 그 액자식 구성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액자식 구성을 깨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느낀 홍상수 영화는 참 묘합니다. 이걸 내가 왜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와 연기,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희한하게도 계속 끝까지 궁금증을 품으며 보게 됩니다. 자유의 언덕도 그랬습니다. 인물들 중 꼭 몇 명은 과민 상태이고 대사는 비일상적이고 반복됩니다. 심지어 당신 왜 왔어요? 비즈니스? 관광? 이 대사만 한 10번 정도 나오죠. 뭐 하여튼 뭐 그래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본 자유의 언덕이었습니다. 스틸 앨리스, 이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줄리엔 무어가 여우주연상 받았죠. 요거 비교 감상해보겠습니다. 산산춘님 먼저 소개해드리죠. 압구정 시즈부에서 관람. 줄리엔 무어의 열연에 눈물 콧물 다 쏟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50대 여자가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하루하루 기억을 잃어가는 여자를 지켜보는 가족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그려집니다. 요즘 부쩍 저도 기억이 삭제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하면서 영화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잔잔하고 가족애가 넘치고 약간의 슬픈 영화가 필요하시다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곰띠님도 트위터 쪽에 4월 18일날 적어주셨네요. 스틸 앨리스를 대충 봤습니다. 줄리엔 무어를 처음 본게 92년작 요람을 흔드는 손에서였죠. 대단한 배우 리베카 드모네이도 봤고요. 알츠하이머를 다룬 영화 중엔 Away from Her를 최고로 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다른 영화도 이렇게 추천해 주셨고요. 연수킴님께서도 트위터로 써주셨네요. 망가져가는 게 아니라 애를 쓰며 사는 동안엔 아직 그녀일 수 있다는 거였다. 알츠하이머라는 지우개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억. 기억보다 위대한 사랑 그 자체였던 그녀. 보이지 않는 붕괴를 보여준 명연기. 미래의 내 엄마에게 선물을 받은 것 같은 영화다. 미래의 내 엄마에게. 이게 참 슬프네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자, 세 분이 보신 스틸 앨리스였습니다. 자, 트위터 평가 두 개 소개해드리죠. 4월 1일날 제철 맞은 방어 18호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세시봉 보셨네요. 한효주는 뭘 믿고 이렇게 예쁜 거냐. 충무김밥 생각난다. 나 그때 충무김밥 처음 먹어본 거였거든. 지금은 어디서든 팔잖아. 서울에서도 사먹을 수 있고. 그렇지. 이 대화 왜 이리 짠하냐 라고 써주셨고요. 실버라이닝스 님께서도 써주셨네요. 조정섭 신민아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관람. 어릴 때 봤던 박중훈 최진실 영화가 너무 인상 깊었나. 자꾸 오버랩 되었다. 특히 집들이는 최진실이 더 좋았다. 이거 강신혜 님도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써주셨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 말을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원작을 제가 OM 코너로 다룬 적이 있었고 또 리메이크작도 저희 NG 코너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원작에서 최진실씨 뭐 연기가 이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정말 사랑스럽게 나옵니다. 원작에서 그게 감독의 힘이죠. 우리 워낙 최진실씨가 또 이쁘기도 했고 참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인지 참 뭐랄까 좀 귀여운 느낌도 있었고 그 영화에 그 배역에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외모만으로도. 자, 이 두 분의 트위터 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트위터 쪽에 마음님이라고 계시는데 마음님의 영화 감상평을 연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레TV를 통해서 영화를 많이 보시나봐요. 4월 3일날 적어주신 것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올레TV로 영화 미워하고 사랑하고를 보다 역시 청소는 열심히 해야 하는 거라는 약간의 엉뚱한 생각을 했다.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였으나 끊임없는 가사 노동에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전업주부인 나에게는 이상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였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도 자취를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집안일이라는 건 말이죠. 뭐 이 조그만 집에서도 집안일을 이렇게 하면은 티가 안 나요. 그 어떤 업적 같은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또 그런 일이 생겨요. 설거지는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제가 뭐 전업주부의 그런 심정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이었고요. 계속 읽어드리죠.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 영화는 인디 영화의 한 종류 같은데 앨리스 멀로의 단편이 원작이라고 한다. 그러나 작품 자체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느낌이 들었고 영화의 주인공인 그녀 또한 지나치게 헌신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다. 그 다음에는 4월 7일 날 떠나기 전 마지막 입맞춤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언급되었던 영화 러블리 본즈를 보다 슬프고도 안타까운 이야기였지만 담담하게 잘 승화시켰다. 모두 행복하게 올해들 사시기를. 이렇게 써주셨고 4월 8일 날 올레 TV 프라임 무비팩을 신청함. 비록 TV라 해도 혼자서 영화를 볼 시간이 생겼다는 게 왠지 기쁘다. 러브 로지라는 영화 보셨는데 이 나이에도 이런 사랑 너무 부러움. 아, 저도 이 영화는 보고 싶었는데 러브 로지. 아, 마음님이 부럽네요. 저는 이 영화를 보셔가지고. 4월 12일 날은 올레 TV에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여름 가을 편 관람. 여기 소개되어 있는 간단한 것 같지만 자연이 스며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참 좋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월 27일 날 터키 영화인지 내 사랑 잔을 보다 스릴러 장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나 가슴을 졸였는지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마지막 놀이터 신에서는 저절로 화면이 멈출 때까지 멈춘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마은님이 보신 영화들 쭉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트위터 쪽으로 팔로잉 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감상편들 연이어서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날 곰띠님이 써주셨네요. 리들리 스콧의 블랙 레인 혹시 보셨나요? 마이클 더글라스와 앤디 가르시아, 케이트 캡쇼, 다카쿠라 켄까지 나오고 한스 짐머 음악까지. 이 조합으로 젠장할 재미없는 영화 만든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래도 가끔 비 오면 생각납니다. 극중의 사토는 강렬했죠.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제가 이 젠장할 재미없는 이 문구를 읽을 때 좀 감정을 실어서 리얼하게 좀 그렇게 녹음했어야 됐는데. 다카쿠라 케인이 얼마 전에 사망하셨죠. 일본 배우인데. 극장영화님이 4월 5일날 써주신가. 원래 TV 프라임 무비팩을 얻었다. 아이들이 애니 좀 다시 보고 싶대서. 그런데 다이빙배가 커버디스가 있다. 남은 이용기간에 다른 어떤 작품보다 꼭 먼저 같이 봐야지 싶다. 초등 1학년인 큰 애에게 다이빙배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싶은데 내가 이 아이에게 과연 조곤조곤 설명해주며 다이빙배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되려 내가 보고 또 울어버릴까봐. 그래서 아이가 나를 위로해준다고 안아주다 울어버릴까봐. 그게 두렵다. 그리고 새벽별님께서 4월 9일날 Once Upon a Time인 아메리카를 예매하려다 실수로 엉뚱한 영화를 예매한 걸 극장에 가서야 알게 된 바람에 얼떨결에 본 영화 장수 상회. 오래전 은행 남은 침대만큼이나 돈이 아까웠던 강재규 영화. 이건 뭐 재미도 감동도 아무것도 없고 지루하기만. 아우, 이렇게 아주 악평을 남겨주셨고요. 사악햄톨님께서 써주신 걸 읽어드리죠. 신나는 영화나 볼까 하고 하드디스크를 뒤적거리다 결국 피에타 선택. 아, 피에타가 신나는 영화는 아닌데. 이 영화는 기억에 남는 장면 참 많은데 첫 번째에 쇠사슬을 뒤집어 물음표로 만든 건 언제 봐도 흠칫 놀란다. 그리고 인물들의 절규 소리도. 신나는 거 보려다가 어쩔 수 없이 피에타에 끌렸네요. 워낙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피에타로 이분 영화를 처음 봤는데 충격이지만 완전 고쳤습니다. 저한테 남들이 불편해하는 장면을 잘 참는 유전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김기덕 감독이 지금 국내 개봉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것을 다룬 제목이 스톱이었던가요?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영을 어느 영화제 쪽인가? 제가 정확한 정보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여튼간에 지금 김기덕 감독의 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떠났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스톱이란 영화로 오시니까 다시 한번 또 기대가 하게 되는. 저는 1대1이란 영화도 재밌게 봤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아주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햄톨님, 그 스톱이라는 영화도 한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보시길 바라고요. 자, 연수킴님께서 땡큐 데디라는 영화 보시고 써주셨네요. 감동실화이다 보니 그 자체가 드라마틱. 스타트 라인에서 피니시 라인까지 서로를 불편해 했던 부자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철인 경기를 하며 마침내 이루어낸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완주 메달보다 더 값지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뜨겁게 마음을 울려준 그 말. 아빠 고마워요. 라고 써주셨네요. 똑강A님께서도 써주셨네요. 맵 투더 스타를 봤다. 줄리엔 무어 짱이다. 진짜. 마치 카포티 연기하는 필립 보는 느낌. 크로넨버그 작품은 썩 취향은 아닌데 이번 거는 재미있게 즐길만 했고 마음에 든다. 후반부가 너무 금마무리 같긴 하지만 나름 여운도 남았고 뭔가 비슷한 시기 개봉했던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가 떠올랐는데 깊이는 그 작품이 더 있지만 맵 투 더 스타 쪽이 더 좋았다. 배우들 연기나 호흡도 그렇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이 두 영화 모두 그 영화 페이지 쪽에서 청취자분이 써주신 적도 있는 것 같네요. 기억이 나네요. 아, 이 두 영화를 기억했다가 좀 저도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VOD가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최근작이었죠. 차이나타운. 요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극장영화님 트윈맨션부터 한번 읽어드리죠. 4월 28일에 써주신 건데요. 몬스터를 입었던 김고은을 걱정했더랬다. 그러니까 영화 몬스터라는 게 있었죠. 저희가 지금 삭제했지만 AT 코너라고 안티 코너였죠. 아주 제가 비판을 위해서 만들었던 코너인데 그때 제가 다뤘던 영화 몬스터 거기 나왔었죠. 김고은 씨가 차이나타운으로 돌아온 김고은을 보고 묵묵히 봐도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이로써 캐스팅만으로만 믿고 볼 배우의 한 명을 더 올려본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실망치 않는 한 쭉 챙겨버리라. 저는 은교에서 김고은 씨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왠지 제가 임수정 씨에게 정이 가는 것처럼 이 김고은 씨에게도 정이 가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젊은 배우인데 이렇게 매 영화마다 쉽지 않은 영화를 선택하고 계속 읽어드리죠. 왜 일령은 뒤쫓아올 이도 남지 않은 그 상황에 돌아가야 했을까?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집이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기회라고 여겼는데 어머니의 뒤로 스스로 족쇄를 메고 그 굴레를 살아갈 선택을 하는 그 결정에 동감하기 어렵다는 단점. 엄태구는 이제 확실히 출연만으로 믿고 볼 배우라고 느껴지는 성구안이 보인다. 사실 출연작 모두가 좋아 이미 다 챙겨보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말랑한 역할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기대가 커져간다. 자, 류은지디킴님께서도 차이나타운 써주셨네요. 4월 30날 차이나타운 신세계 스토리를 아저씨 플롯에 짜놓고 여성 버전으로 만듦. 한없이 어둡고 허망한 이야기라서 내 취향은 아니지만 영화 자체의 완성도는 높음. 밀도 높은 연출, 김혜수와 김고은의 신들린 연기. 특히 김혜수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에서도 여성성을 완전히 드러낸 중성적 캐릭터 엄마를 완벽하게 보여줌. 김고은은 아휴 맞는 배역보다 이렇게 반 미치광이 같은 역할이라 오히려 걱정될 지경. 아, 지난번 몬스터에서는 그냥 미친년이었구나 라고 써주셨네요. 일영 역시 여성성이 거의 배제된 캐릭터. 일영이 박석현에게 가지는 감정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니키타 류의 흔한 장르물과 비슷한 전개이면서도 다른 이 영화의 강점인 듯. 근데 제목은 진짜 에러인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원래 이 영화 제목이 뭡니까? 코인 락커 거린가? 뭐 그랬죠? 근데 저는 둘 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차이나타운이나 코인 락커 거리나. 차이나타운 이 영화 한번 비교 감상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윈터 슬립. 이게 무슨 영화제에서 아주 매우 큰 상을 받았죠.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연수키님의 트윈 멘션인데요. 윈터 슬립. 나의 가식, 위선, 기만, 합리화, 변명 등이 다 까발려졌다. 조용히 내리는 한겨울 눈 속에 숨어 요리조리 피해왔던 발자국을 마침내 들켜 사냥당하는 순간 용서를 구해보는 삶, 교양있게 공격적인 무자비한 트집과 우아한 무례에 숙연해지는 양심. 대단하다 이 영화.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또 해주셨네요. 자, 여기까지 무슨 영화 보셨나요? 4월달 편이었고요. 자, 여러분 저희 설문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블로그, 트위터, 강신의 수다 검색하면 뜹니다. 아직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좀 팔로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설문조사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좀 제발 좀 설문조사 참여 좀 해주시고요.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5월의 마지막 방송편이죠. 영화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